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계명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빵 한 조각, 물 한 컵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지금 먹는 것보다 좀 더 맛있는 밥 먹게 해달라. 지금 잠자리보다 더 편한 잠자리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이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저절로 인정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뒤안길에서 우리의 뜻대로 인도함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십계명 중에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만 둘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이라 불리는 다른 것들을 함께 둘 것인가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관건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하나님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함께 두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2계명과 제3계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상반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성숙자반에서 배우셨겠지만 우상이란 타 종교의 신상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에 전국의 그 여러 대학 총학생회에서 학교 안에 장성을 세우는 것이 그 붐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2, 3m, 또 큰 것은 10m가 훨씬 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의 이름이 민족해방대장군, 조국통일여장군, 노동해방대장군, 여성해방여장군이란 것들이었습니다. 그 장성들이 여러 대학에서 잘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틀림없이 이것을 우상이라고 여기는 기독교 동아리의 소행이라고 여겨서 서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대학 내에 있는 장성은 우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의 사실 문제는 총학생회가 학생회비를 받아서 그러한 것들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 장성을 한 세 개 들고 우리 이 홍보관 예배실 안에 두고 이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인도하여낸 성부, 성자, 성령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는 그 순간 치워져야 하고 잘려야 합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불상을 깨뜨리거나 불상에 페인트칠하는 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무례한 것이고 교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한 것은 불교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 있는 동안 그 내리옴이 늦어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보고 듣고 섬겼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할 때 들고 나온 금 귀고리, 금 손목걸이 등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애굽에는 풍요를 뜻하는 그 송아지 형상의 신인 아피스가 있었습니다.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아피스 신의 정도면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먹고 사는 것은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론이 만든 송아지의 형상을 보고서 그 송아지를 지칭하여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그 신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정확하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서문에 있는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 송아지 속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다음날 그 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분을 유한 속에 가두는 것이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을 물질로 폄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인도하시는 교역자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물질에 갇힐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고 아주 시니컬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나눌수록 지금 자기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분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조상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물질에 가두어지시는 분이 아니실 뿐만 아니라 장소에도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 곳에 가두거나 어느 한 곳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형상 속에 가둘 수 없는 것은 거기에 가두었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지 않고 인간이 그 만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또 우상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우상을 만드는 인간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잘 지적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4장 12절에서 20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 44장 12절에서 20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게 자라게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뜨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니라. 아멘. 예. 철공이, 즉 대장장이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한들 달군 새를 버려서 모양을 만드는 일을 하고 나면 시장기를 느끼는 존재이고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기진맥진한 존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얼마나 유한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공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백향목, 삼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여러 나무를 베어다가 그 나무의 절반을 가지고는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이나 그 신전에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복을 달라고 절을 하고 그 나머지 그 남은 반의 나무로 가지고는 불을 떼가지고 빵도 구워 먹고 그 고기도 구워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되냐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면 그 우상은 자기 아래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 1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자기를 위하여. 위하여라고 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우상으로 삼든 그것은 전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자기 자신의 욕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 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가장 큰 우상이 하나 있는데 그 우상이 우상신의 이름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번째 말씀으로 주신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그 4절 상반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다고 우상을 만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든 말이든 맞습니까? 제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는 것들은 전부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우상입니다. 많은 부모들에게는 자기 자식이 우상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더군다나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는 지옥도 가겠답니다. 자기 배우자나 또 연인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나 지위, 명예, 자기의 야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 이러한 것들은 다 대쳐두고 그 길을 향해서 전력 질주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 그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자기가 정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 살수록 자기를 위하여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와 함께 다른 것들을 두었던 그것이 자기를 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대적해서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나 배우자, 연인이 자기를 위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부나, 지위, 명예, 꿈, 야망이 나를 위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에는 나를 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지나지 않아서 그것들이 나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살아갈수록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계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계명인 4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흔히 십계명을 법이라고 합니다. 법에는 감정이나 또 어떤 그것을 지킬 때 그것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질투를 국어 사전에 찾아봤더니 제일 첫 번째 뜻이 이러합니다.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함. 부부 사이에나 그 연인 사이에 다른 이성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성과는 말도 섞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그에게 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동일합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에게 자신의 삶을 얹으려고 하고 아내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자기의 삶을 공유하려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인생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함께 삶을 공유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기 배우자를 버린 것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놓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됩니다. 또한 이 계명에는 보상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130조로 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이 이러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끝입니다. 여기다가 무슨 보상이 붙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을 바르게 사용한 대통령이나 장관에게는 그 자녀에게 장관이나 시장, 최소한 구청장 자리는 확보해 줄 것이다. 아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 3조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여기에 또 이런 내용이 붙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는 국가는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계명에는 붙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지금 살피고 있는 이 말씀을 10계명이라고 알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연의 문자적인 뜻은 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빼앗기 위해서 주신 법이나 어떤 윤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고 우리에게 복과 상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애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윤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하면 제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었다고 하면 이제 제 이후부터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제 손자 때에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천대 중에서 3, 4대 빼고 996대나 997대까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3, 4대는 온 집안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러하였듯이 과거의 사람들은 다 온 대가족 제도로 한 집안 안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과 행동이 모든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대가족들이 함께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아버지 가장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일단 자녀들은 눈에 띄면 죽으니까 일단 전부 다 피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으면 아마 집안 물건을 부술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잡니다. 그러면 뭐 그 부인과 자녀들이 다 치워야 되죠. 그 물건이 정말 다시 필요한 물건이면 돈을 내려서 사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또 가족들이 다 일을 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도박이나 과도한 주식 투자로 미쳐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빚을 온 가족이 다 합쳐도 갚지 못할 만큼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전셋집에서 사글세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온 여러 친척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삶과 신앙이 온 가족에게 다 영향을 미치니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천대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깊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족보를 갖고 있는 성씨가 무엇입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아마 예를 들어서 김의 김씨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김수로왕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김수로왕이 그 아래서 태어난 것이 그 주후 42년이랍니다. 그러면 그 후부터 지금까지 해도 아마 70대 정도 될 겁니다. 2000년 정도니까. 또 그 밀양 박씨의 원조라고 하는 박혁거세가 주전 69년에 그 동해안에 있는 어느 바닷가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래봐야 그 밀양 박씨 역시 70여 대 정도 될까요? 기네스북에 기록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족보가 공자의 족보랍니다. 공자가 그래봐야 주전 551년에 태어났으니까 아무리 길어도 2500년 정도니까 그 100대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천대는 몇 년입니까? 한 대가 30년으로 하면 천대는 3만 년입니다. 그래서 그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무궁하다는 뜻입니다. 십계명 중 세 번째 계명을 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이름은 단지 이름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전체입니다. 제가 제네바에서 6년 동안 살 때 그 우리나라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1년쯤 앞두고 어떤 분이 그 비디오 테이프를 한 가방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한국 드라마를 그 5년 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이 내 이름은 김삼순입니다. 그 중에 그 삼순이가 그 개명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개명한 이름을 쓰다가 문득 대학 시절에 이름 때문에 힘들어했던 장면을 회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MT를 갔다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울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애들이 내 이름 갖고 놀려요. 나이가 몇인데 그래요? 삼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당해보시면 몰라요. 그러자 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이름 갖고 그래요? 삼순이만 아니면 되지. 그 제 어릴 때 그 TV에 그 고전 유머우 극장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 아마 그 제일 유명한 아마 그 한 프로가 그 이름에 관련된 것입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면 그 서영춘 씨가 아버지였고 그 아들이 이미춘 씨였는데 7대 독자 아니면 9대 독자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아주 귀하게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이름이 예, 아시죠? 서수한무, 뭐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박삭 그렇게 시작해서 끝이 복동화였습니다. 그 내 이름은 김삼순 이 드라마 이후로 그 개명 신청이 본무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그 TV 뉴스에서 그 개명 신청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여주었는데 참 기가 막힌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름이 도야입니다. 예쁘죠? 예, 근데 성이 강씨입니다. 또 이름이 인숙인데 성은 여씨입니다. 예, 더 심한 것은 이름은 분인데 성은 인씨입니다. 예, 또 역시 이름은 바다인데 성은 피씨고요. 예, 제가 만났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름이 안경태도 있었고요. 예, 이천원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민준과 서연이라고 그러죠.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영어식으로 하면 존일 것입니다. 독일 말로는 요한이고요. 예, 프랑스 말로는 장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어로는 후안이고 포르투갈어로는 주앙입니다. 이태리 말로는 지오반니고 러시아 말로는 이반입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흔하면 우리나라 강아지 이름이 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또 사례는 사라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도록 바꾸어 가주셨습니다. 사람의 이름도 이렇게 중요하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이겠습니까? 미국 영화를 보면 하나님, 예수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다 욕입니다. Oh my God, Jesus. 예, 자막에 보면 뭐 맙소사, 제기랄 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잘못 사용하지 말라,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싸움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다윗이 자신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 골리앗은 자신이 지금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골리앗이 믿고 있는 그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은 바알과 아스롯과 같은 신들입니다. 즉 자신은 자신 혼자 서 있지 않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 역시 자신이 물맷돌 던지는 실력으로 나아간다고 하지 않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골리앗과 다윗이 서 있지만 실제는 그가 골리앗을 믿는 블레셋의 신들과 다윗이 믿는 여호와의 신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돌려 던진 물매는 단지 돌멩이가 아니라 그 돌멩이가 곧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명예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잘 알았던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어놓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정한 삶을 살고 부실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된 자리로 인도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앉은뱅이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곧 주님이요 능력이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라고 하는 것의 강조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컴퓨터 게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아이돌 가수들의 공연에 너무 많이 다니지 마라 라고 말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컴퓨터 게임 하지 않고 대신 하루에 12시간 넘게 자고 공연장 대신 영화관으로 돌아다니면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너는 인생에 있어서 공부에 매진할 때를 살아가고 있다. 지금 네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너 인생 방향이 결정되니까 그것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네 삶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고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실패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김우진 전도사님이 그 로마서 11장 33절에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그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의 뜻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한 순간에 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고 고백할 때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오묘하게 인도하셨는지를 깊이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결코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는 분이시구나.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삶을 헌신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결코 망령되게 일컫지 않겠습니다의 결단입니다. 말로는 물론이고 삶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에 대해 놀라서 입을 잘 다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루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놀라움과 거룩함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송맹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송명희 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내성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또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 삶이라면, 또 그런 인생이라면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퍼부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름다운 보석이고 귀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살았던 땅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힘만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계를 가진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대용품을 두는 것은 너무도 흔한 일이었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파우스트가 멀리 있지 않았음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옵나니 내 욕망이 빚어낸 허망한 것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중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만들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을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보석이게 하시고 비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